올해 들어서 우리는 개역성경과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그 다음에 이런 그 성경들의 내용상의 차이, 이런 걸 살펴보는 시리즈를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3번에 걸쳐서 시리즈를 이제 강의를 이제 했는데, 그 강의를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알게 된 게 있어요. 첫 번째, 킹제임스 성경과 그 다음에 NIV, ESV, 그 다음에 NASB 등과 같은 현대 역본들 간에는 많은 교리적 차이가 있다. 두 번째, 개역성경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성경을 번역하려고 하면 그러면 히브리 말, 그 다음에 그리스 말로 쓰여 있는 대본이 있어야 돼요. 그 대본을 우리가 보통 본문, 텍스트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분들은 원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이 하나면은 그러면 나중에 나오는 번역본의 내용이 똑같을 텐데 문제가 뭐냐? 본문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신약성경 같으면 텍스투스 리셉투스라고 하는 공인본문, 수용원문이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들이 곳곳에서 보편적으로 수용을 하고 프로테스탄트 모든 교회에서 지난 한 400년 동안 이렇게 사용해온 이와 같은 공인본문이 있고 1881년에 로마 카톨릭 교회 사주를 받은 성공의 학자들 웨스코트하고 호르트라고 한 사람이 킹제임스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의 이제 근간이 된 텍스투스 리셉터스가 틀렸다 이렇게 이제 해서 약 7%를 고쳐놓은 크리티컬 텍스트 비평 본문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리스 말도 본문이 두 개가 있고 구약 성경 히브리 말로 이제 대개 기록이 됐는데 이 히브리 말 마소라 본문도 본문이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나오는 모든 현대 역본들 NIV, ESV 제가 NIV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분들이 NIV 이게 뭐 오래된 그런 성경인 줄 아는데 이제 나온 지 50년 정도 됐어요. 50년 전까지 NIV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 50년 전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빌리 그레함 이런 분이 엄청난 그런 그 폭발력을 가지고 전도 부흥하였다라고 온 세상 다니고 할 때 사용했던 성경이 다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아주 놀라운 액센트로 이렇게 그 빌리 그레함 설교하는 걸 들어보면 참 감사하게도 그냥 킹제임스 성경을 얼마나 잘 읽는지 몰라요. 정말 웅변가예요, 웅변가. 그런 웅변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감동을 시키고 그가 나중에는 정말 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 땅에 올 때 김장한 목사가 또 그때 엑스플로 이제 뭐 70인가 뭐 이런 거 할 때 제가 중학교 때 이제 거기 이제 가고 그랬는데 그때 김장환 목사님이 빌리 그레함 목사 이제 그 김장환 목사님도 킹제임스 성경만 사용하는 밥 존스 대학 출신이에요. 김장환 목사님도 학교 다닐 때 그리고 계속 킹제임스 성경만 쓴 그런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사용했고 그러다가 이제 NIV가 나오고 또 NIV 이제 판매가 다 떨어지니까 요 근래 ESV라고 하는 게 또 나와서 뭐 팀 켈러니, 존 파이퍼니 뭐 이런 사람들이 또 ESV가 좋다 이래갖고 이제 또 그거 선전을 하고 또 남부 캘리포니아에는 존 메가더 목사님 있어요. 참 존경하는 그런 분인데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일단은 현대 역본을 사용해요. NASB를 사용하다가 요 근래에는 메가더 성경을 만들었어요. 본인의 성경을. 본인의 성경. 그래서 레가시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래서 거기에다가 조용규 목사님이 주장하는 야훼, 여호와라고 다 그렇게 다 집어넣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 다음에 이 칼빈주의자들은 본인을 비하하는 그런 그걸 좋아합니다. 우리 김남준 목사님도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라 그러잖아요. 노예. 노예라 그래요. 킹제임스 성경은 서번트라고 얘기해. 서번트,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그거를 노예로 그렇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여기 메가더 성경에는 다 노예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로드십 살베이션, 주인이 있고 우린 노예라고 하는 이 개념을 성경 안에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슬레이브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서번트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서번트로 보내주셨지 슬레이브, 노예로 보내준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노년에 가서 80몇 세가 되신 분이 글쎄 레가시 바이블이라는 거 이걸 내갖고는 거기다 다 그렇게 노예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야훼라고 해서 로드를 다 야훼로 바꾸고 하여튼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세상에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성경의 대본은 다 비평 본문, 그 다음에 변개된 마소라 본문에서 이제 나오는 거다. 자, 그러면 누가 대체 이렇게 성경 본문을 변개하는가? 그 장본인이 누구냐? 장본인.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성경을 변개하는 장본인이 로마 가톨릭 교회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 교회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성경의 대적자가 있어요. 그 대적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사탄 마귀가 그 뒤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원수. 그 인간의 가장 큰 원수, 하나님의 지금 대적 원수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사탄이 처음부터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창세기 가서 보시면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아예 말씀을 하십니다. 2장 15절 17절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시며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줬잖아요. 3장에 딱 들어가니까 1절에 그런데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와서 여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여자가 지금 정신이 이렇게 혼미해져 갖고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우리가 먹어도 되지만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느라. 이게 이렇게 해서 말씀이 변개되기 시작하면서 인류의 역사가 죄 가운데로 빠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 이 마귀가 인류를 파괴하려고 한 목적으로 마귀도 조직체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 조직체가 바로 기독교의 탈을 쓴 이런 천주교다.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이런 목사님이 천주교는 마귀의 걸작품이라 그랬어. 마스터피스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예술가가 뭘 만드는데 이게 저 사람의 마스터피스야 얘기하면 최고로 잘 만든 게 그게 마스터피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조직체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만드는 것 중에 최고의 걸작품 그게 뭐냐? 천주교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마귀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그런 그 조직체 이게 이제 천주교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걸 이제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러면 성경 문제 풀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 사건 이후에 드디어 신약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널리 퍼지게 될 때 마귀도 그냥 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교도들의 모든 문화와 그 다음에 기독교 이거를 혼합을 시키기 위해서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AD 313년에 칙령을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발표하게 돼서 그래서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이교도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그 다음에 기독교 이게 두 개가 이제 짬뽕이 이렇게 이제 돼서 이렇게 돼서 큰 길로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좁은 길로 가다가 313년에 떨어져 나가는 이런 일이 생기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천주교는 뭐냐? 정치와 종교가 혼합이 된 거예요. 정치와 종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티칸은 국가입니다. 바티칸은 국가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이런 데가 아니에요. 로마 천주교회는 정치하고 그 다음에 종교가 혼합이 된 혼합체예요. 자, 그럼 이 천주교회가 들어서서 무려 천년 이상 온 세상을 시대로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런 일을 하려니까 뭐가 필요하냐? 성경 교리가 바뀌어야 된단 말이죠. 그 성경 교리의 변개, 이걸 위해서 뭐가 필요해? 성경이 바뀌어야지 그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성경을 가지고는 천주교 교리를 세울 수가 없어요. 유아 세례 주는 거, 그렇죠? 뭐 연옥이 있다는 거, 뭐 등등. 그 다음에 행위가 있어야만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가미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좋은 성경, 올바른 성경으로는 그 교리를 입증하지 못하니까 성경의 변개가 이제 필수적인 거죠. 그래서 천주교회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여기에서 있었던 이와 같은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이런 이론들을 수용하고, 오리겐의 이러한 그 헥사플라 같은 이와 같은 이 신약성경 부패된 거 이런 거 가져다가 재롬을 시켜서 재롬의 라틴, 벌게이트, 불가타 성경을 이제 만들게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천주교가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서 무력으로 힘을 사용해서라도 교황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돼갖고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와 함께 이 천주교의 무력 사용, 그 무력 사용이 나중에 뭐로 나타나요? 스페인 이런데 종교 재판소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성경들을 믿겠다고 한 사람들이 종교 재판을 통해서 처형당하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돼서 AD 한 500년경부터 이게 차근차근 이게 체제가 이제 정립이 돼서 무려 1000년 이상 온 세상이 암흑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중세 암흑 시대가 열리게 됐어요. 자, 이렇게 1000년쯤 이제 지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냐? 콘스탄틴 대제가 수도를 로마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지금의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로 옮기고 거기 이름을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해서 콘스탄틴의 도시다 이렇게 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쪽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이쪽이 동쪽이기 때문에 여기는 동로마고 여기 서로마. 서로마는 이제 망하고 동로마 제국이 남아있었고 동로마 제국의 최대 도시 수도라고 하는 데는 콘스탄티노플인데, 그래서 1453년 5월 29일에 이슬람의 오스만 제국이 거기를 침략을 해갖고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을 시킨 거예요. 이게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야만적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던 이 이슬람 사람들이 글쎄 그 콘스탄티노플 거길 들어가서 그래갖고 이 함락을 시키니까 거기 살던 사람들이 도저히 이슬람 체하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많은 그리스어 서적 이런 걸 다 가지고 서유럽으로 도망하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기면서 그리스어 신약 성경 사본들이 서유럽으로 들어오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됐어요. 그와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그리스어 학자를 준비하셔서 그래서 이 그리스어 사본들을 가지고 공인 본문 텍스투스 리셉투스라고 하는 그래서 천주교 성경하고 완전히 대조가 되는 이와 같은 그리스어 이제 신약 성경을 내도록 그렇게 이제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까지 1440년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인쇄기 발명 전까지는 다 손으로 필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440년경에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 그걸 다 인쇄기를 이제 발명을 하게 되니까 그냥 말 그대로 성경과 그 다음에 카톨릭 교회를 비판한 이런 책들이 그냥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에 천 권씩, 만 권씩 막 쏟아져 나오니까 온 유럽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항하는 이와 같은 그 시스템으로 이제 바뀌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1517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루터의 이제 종교개혁이 이제 불이 붙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생긴 거죠. 이제 천년 동안 너무나 썩고 썩어가 그냥 막 부패가다가 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그리스어 신약성경 사본들이 서유럽에 들어가고 에라스무스가 등장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구텐베르크의 인쇄기가 동시에 이제 만들어지면서 말 그대로 온 유럽에 르네상스 이런 그 부흥이 오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자, 아시는 것처럼 1517년에 마르틴 루터라는 이름의 젊은 카톨릭 사제가 비텐베르크 성문에 역사적인 95개 조항을 이제 못을 박았어요. 그 95개 조 이거 못을 박을 때 루터는 종교개혁을 본인이 일으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인쇄술이 발명이 돼갖고 루터의 그 95개 조각이 그냥 온 유럽에 그냥 다 퍼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이제 발생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카톨릭교회 무려 1000년 이상 지속이 된 카톨릭교회에 대항하는 강한 바람이 온 유럽에 너무 못 살겠다. 예, 이런 강한 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한 거죠. 이런 가운데 진정으로 거듭난 성경 신자들, 이 신자들 가운데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지도자들에게 몰려가기 시작했어요. 그 위대한 종교개혁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마르틴 루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만든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루터 교회입니다. 그 당시는 다 국가교회예요. 천주교, 국가는 다 천주교만 믿어야 되고 루터교를 국가교회로 만든 독일이라든지 스칸디나비아 3국은 루터교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루터교만. 어찌됐든 하여튼 이와 같은 그 루터교회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전 유럽의 3분의 2 이상이 예수님 오신 이후로 인류가 지금까지 받았던 각성 중에 가장 위대한 각성, 그거를 종교개혁의 각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그냥 지옥에서 살던 사람이 그 지옥을 뛰어나오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1517년 이 루터의 95개조 이 항에 의해서. 자, 근데 루터가 여러 가지 무기를 가지고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로마 카톨릭 교회하고 이제 싸움을 했는데 가장 확실한 무기는 1522년에 에라스무스가 만든 공인본문 그리스도 신약 성경에서 보통 독일 사람들이 사용하는 보통 독일어로 번역한 독일어 신약 성경, 이게 루터의 무기고에서 가장 강력한 로마 카톨릭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무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루터교 사용하는 이런 루터교를 이제 믿는 이와 같은 그 국가들, 그 사람들 가운데 보편적 본문, 공인 본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영국 사람들은 틴데일이 등장을 했고, 그죠? 프랑스에서는 올리베 땅 성경이 등장하고, 스페인어로는 레이나 발레라 성경이 등장을 하고, 이렇게 그냥 온 세상이 그냥 로마 카톨릭 교회를 대적하는 프로테스탄티즘 이런 시대로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시점에서 로마 카톨릭교회는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인쇄술이 발명이 돼가지고 인쇄계에서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데 옛날 같으면 뭐 처형도 하고 재산도 몰수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입막음을 했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지금처럼 얘기하면 전도지 같은 게 그냥 나와서 수천만 장이 다 뿌려져서 세상에 나오니까 카톨릭교회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카톨릭교회도 무언가 대항하지 않으면 완전히 카톨릭교회가 무너지겠다. 이래서 카톨릭교회가 두 가지 방안을 들고 나옵니다. 두 가지 방안. 첫 번째가 트리엔트 공회라는 거예요.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로는 트렌트라고 발음하고 우리 카톨릭 교회에서는 트리엔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네이버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트렌트 공회 그래도 되고 트리엔트 공회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게 1545년부터 1563년까지 무려 18년 동안 이 공회가 지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거든요. 약 30년쯤 지나서 이대로 있으면 우리 다 죽겠구나 이렇게 해서 18년 동안 이탈리아의 북부 트리엔트라고 하는 지금은 이름이 트렌토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서 종교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카톨릭 교회에서 18년 동안 이렇게 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모든 교리를 확고하게 정하는 그런 일이 이 공의회에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트렌트 공회는 조직적으로 종교개혁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전통, 지금까지 내려온 많은 전통이 있잖아요. 카톨릭교회는 전통이 엄청 많습니다. 그 전통하고 성경 말씀하고 교황의 말하고 세 가지가 동등하다. 세 가지가 다 같은 데 있다는 거예요. 권위가 동등하다. 그런데 세 가지가 서로 충돌을 일으키면 그때는 교황의 말이 더 우선이다. 이와 같은 교리를 트렌트 공회에서 확정해서 발표를 한 게 된 겁니다. 또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칭의에 대한 거, 그거를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 만일 칭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피를 통해 단지 믿음으로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그런 사실을 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는 믿음이 다름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 죄들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라고 말하거나 혹은 이 같은 확신만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진다고 말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가 영어로는 아나테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나테마. 이 아나테마를 받으면은 교황한테 이거를 받으면은 교황이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저주가 이 아나테마 저주예요. 아나테마 저주. 이 저주를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는 이거를 공식적으로 트렌트 공회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객관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두산백과의 트렌트 공의에 대해서 써놓은 걸 여러분에게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두산백과 네이버에 가서 트렌트 공의에 치면은 글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두산백과에 있는 거 제가 그대로 예, 읽어드릴게요. 트렌트 공의에는 성서만이 신앙의 유일한 원천이라는 루터의 주장을 배격하고 그가 번역한 성경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틴어 성서인 불가타, 제롬의 벌게이트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공식적인 성서, 유일무이한 성경은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 성경밖에 없다. 이거를 공식적으로 확정을 하고 성서와 그 다음에 성전, 카톨릭 교회 사람들은 성을 많이 붙여요. 성모 마리아, 뭐 성, 그렇죠? 가정도 성가정 해야 된다. 성, 성을 많이. 그래서 여러분 성 요셉병원, 하여튼 성이 많이 붙어요. 전통도 그냥 전통이라고 안 그러고 성전통,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이 이런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거룩한 전통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성서와 성전, 전통 모두를 신앙의 원천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성서의 해석은 교회만이 권일, 그 교회, 여기서 얘기하는 교회는 카톨릭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카톨릭 교회만 성서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진다. 예, 그래서 교황의 권위와 성직 개서제를 이제 그러니까 교황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거는 천주교 사제밖에 없다. 이걸 아주 법으로 다 확정을 한 이런 공의회가 바로 트리엔트 공의회예요. 그다음에 또 뭐라고 써 이제 두산백과가 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신앙, 믿음과 더불어 선행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면죄는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이루어지는데 은총으로만 이루어진다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가 문제예요. 그 은총은 성사를 통해 인간들에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성사. 천주교에는 일곱 가지 성사가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면서 유아 세례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병자 성사까지 일곱 가지 성사가 있는데 이게 함께 해야만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일곱 가지 성사가 그러니까 필수 불가결한 그런 조건으로 존속이 되고 이거 외에도 성인들의 통공. 예, 성인들이 공적을 많이 쌓기 때문에 성인의 이름으로 이름 부르고 촛불을 갖다 바치고 초를 사서 바치고 그러면 통공을 해서 그래서 연옥에서 빨리 죄가 이제 용서가 된다. 그 다음에 성인들의 유고를 숭배하는 거, 연옥. 예, 그 다음에 천주교에 가면 막 마리아 상부터 해서 성 화상이 많잖아요. 이런 거 사용하는 거, 그렇죠? 예, 이런 거에 대한 교령도 반포가 돼서 아주 확정을 한 겁니다. 이 트렌트 공의회에서. 그 목적이 뭐냐? 루터의 종교개혁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래서 트렌트 공의회는 프로테스탄트의 종교개혁에 대해 교회의 교도직으로 응답한 최고의 대답이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카톨릭 교회에서 우리도 그럼 무언가 응답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응답이 교황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장 권위 있는 그런 응답이 뭐냐 한마디로 트렌트 공회에서 결정이 된 그런 결정사항이다. 그렇죠? 이런 말처럼 프로테스탄트가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카톨릭의 신앙과 교리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하여 카톨릭 교회가 종교개혁 이후에 혼란을 극복하고 내부개혁을 추진하는 기초를 놓았다. 그게 뭐예요? 트렌트 공의의 결정사항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두산백과에 또 뭐라고 썼냐? 이 트렌트 공의회 이후 카톨릭 교회는 로열라가 결성한 예수회의 확장과 더불어 프로테스탄트의 진출을 막으며 카톨릭 신앙을 다시 일으킬 수 있었다. 그러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이 온 유럽 다 휩쓸게 되니까 카톨릭 교회가 붕괴될 그런 조짐이 생겼잖아요. 바로 붕괴되려고 하니까 두 가지가 나타났다는 거. 하나가 트렌트 공회, 하나가 이그나시우스 로열라의 예수회의 등장.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성경 본문 변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공식적으로 미사를 통해 예수님의 단번 속죄를 부인하는 게 미사잖아요. 미사 때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사제가 이렇게 불러다가 그래서 이 빵하고 이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고 하는 화채설을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NIV, NASB, ESV, 개혁성경 표준 세번역 등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천주교 사본에서 나온 거예요. 천주교 사변.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시기 위해 천주교와 같은 거짓교회의 산물을 사용하시겠는가? 신약성경의 7%가 다르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성경도 15,000군데에서 20,000군데가 다르다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 가톨릭 교회의 산물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 당시 이제 프로테스탄트들은 트렌트 공에 이게 열어갖고 반격을 이제 가톨릭 교회가 이제 했는데, 예, 종이 호랑이로 생각했다는 거. 온 세상이 완전히 다 프로테스탄트로 바뀌어버리니까. 예, 정말 프로테스탄트들이 어떤 일을 해도 가톨릭 교회를 막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이 없었어요. 트렌트 공회가 이런 거 아무리 규정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종이 호랑이에 지나지 않는데 그냥 자기네들 것만 확실하게 일목요연하게 형식적으로 정리를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때 누가 등장을 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로는 이그나티우스 로욜라, 우리 한국말로는 이냐시오 로욜라라고 한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서 그래서 제수이트라고 하는,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을 극도로 반대하면서 카톨릭 교회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예수회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상, 역사상 처음으로 제수이트 교황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 이제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우리 서강대학교 이런 게 예수회에서 만들었다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죠? 예, 이렇게 되면서 교육과 문화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 다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등장하는 게 그게 이냐시오 로욜라라고 한 사람이 만든 예수회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냐시오 로욜라 이제 가서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1491년에서 1556년까지 살았어요. 스페인 사람입니다. 스페인 사람. 제가 이것도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무 위키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읽습니다. 지금부터 읽는 건 나무 위키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냐시오는 뜻이 타는 불타는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오르는 불. 이냐시오는 스페인 제국 바스크 지방의 귀족 출신으로 1491년에 로욜라라고 하는 로열라에 있던 그 성에서 이제 태어난 그런 사람이다. 소시적에는 싸움이나 노름, 연애 같은 일에도 일강연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그는 믿을 수 없고 폭력적이며 복수심이 강한 사람을 알려줬고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거칠고 자만에 빠진 그런 군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기사교육, 그 당시 여러분 기사들이 있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돈키호테 이런 얘기. 그래서 기사교육을 받은 그는 팜플로나 지방에 있는 나바라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의 재상의 부하가 돼서 군인이 돼갖고. 근데 1521년에 이 지역에 프랑스 군대가 이제 쳐들어와갖고 이 프랑스 군대하고 싸우다가 포탄에 맞아갖고 다리를 이제 심하게 이제 다치게 됐습니다. 로열라가. 이 이냐시오는 몸이 회복이 되자 이제 드디어 이제 꿈속에서 성모 마리아를 보고 난 다음에 몬세라트에 있는 성모의 성지로 순례를 떠났고 1년여 동안 만레사 근처에 머물며 때로는 도미니카 파 수사와 함께 또 어떤 때는 극빈자 수용소나 언덕의 동굴 속에서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이런 그 시간을 이 로열라는 자기의 수련 기간이다. 수련기라고 이제 불렀는데 이 시기에 이냐시오는 토마스 아켄피스가 지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몇 번이고 읽었다. 이 대한민국 기독교에서는 토마스 아켄피스가 훌륭한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영어는 imitation of Christ예요. 그리스도를 모방한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천주교 책입니다. 천주교. 토마스 아켄피스는 유명한 천주교의 신비주의 작가예요. 그게 지금 둔갑을 해갖고, 그래서 여러분 뭐 가서 보시면은 토마스 아켄피스, 우리나라 말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예, 이걸 몇 번 읽었고 매일 무릎을 꿇고 여러 시간씩 기도하면서 자기 삶을 돌이켜 성찰하고 했지만 새로운 삶에 대한 의혹과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군인 출신이었던 이냐시오는 명쾌한 답을 하늘로부터 이제 얻고 싶었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의기소침과 우울증뿐이었습니다. 예, 다리가 부러져서 절개되었으며 남은 생애 동안 다리 저는 것으로 인해 육체적인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늘에서는 어떤 영적인 승리를 갈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 그대로 신비주의에 이제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로열라라고 한 사람이. 그 무렵 카르도나 강가에서 이냐시오는 특별한 체험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해했던 개인적인 확신이었고 구원에 대한 두려움과 조화심 때문에 자기 죄를 쉴 새 없이 고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에 몸을 맡기는 것이라고 그가 깨달았습니다. 이때부터 이냐시오는 날마다 행하던 단식을 멈추고 피가 튀어오를 때까지 채찍으로 자기 몸 매질했다는 것, 매일같이 고행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뭐라 할까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이걸 그만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모든 능력, 하여튼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환상을 보고 신비주의 여기 이제 빠져갖고, 그래서 무언가 특별한 그런 체험을 이제 이 로열라가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서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때 나이가 33살입니다. 자, 그래서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 해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문법도 배우고 철학도 배우고 신학도 공부하고 또 틈틈이 사람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자신의 고유한 길을 열어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영성 수련을 지도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뭐 본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걸 이 신비주의 이걸 가지고 영성 수련을 사람들에게 지도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학생 신분으로 설익은 지식을 전하다 보니까 카톨릭 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아갖고 종교 재판을 당하는 그런 곤욕도 당했다. 이거 지금 제가 읽는 거 위키백과 그대로 읽는 겁니다. 자, 이냐시오는 동양으로 학비를 마련해서 공부를 계속했는데 카톨릭 교회 당국의 입장과 달리 그의 영성 수련은 동료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아주 매력적인 거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래서 1534년에는 그의 뜻을 따른 사람, 로열라 포함해서 7명이 파리의 유명한 몽마르트, 아시죠 여러분? 몽마르트 언덕, 거기 마을에, 거기 가갖고, 그래갖고 그 성당에서 서원을 하게 됐어요. 7명이. 그 7명이 서원하면서 예수회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회가. 자, 그 다음에 1537년에 이냐시오는 동료들과 함께 교황을 만나러 로마로 이제 갔어요. 근데 로마 근교에 라스토르타라는 마을에 경당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이냐시오에게. 뭐라고 들려왔냐? 내가 로마에서 너에게 호의를 보여주겠다. 이런 음성이 들린 거야. 예수님의 이런 그 음성이. 이런 계시를 받았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연유로 그가 세운 수도회를 예수의 동반자, 예수의 동반자,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면 제수이트. 그래서 예수회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그렇게 해서 이제 불리게 된 거다. 그 다음에 1537년에 아까 말씀드린 일곱 명이 있는데 그 다른 여섯, 그 로열라 포함해서 일곱 명이 사제 서품을 받았어요. 그때 나이가 46살이었어요. 이렇게 되면서 1540년에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황 바오로 3세가 예수회가 정말 카톨릭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단체다고 공식적으로 예수회를 이제 인정을 해줍니다. 이냐시오는 교황이 지시하면 무슨 일인지 실천을 하고 어느 곳에라도 갈 수 있는 기동성과 융통성을 가진 준비된 마음으로 본인 생각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군사가 된 걸로 그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회의 초대 총장이 된 이냐시오는 1556년 7월 31일에 죽을 때까지 약 20년 동안 예수회를 이끌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황이 가라고 하면 온 세상 어디라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인도도 가고, 그 다음에 중국도 가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와요? 일본까지 들어온단 말이에요. 바로 그 시점에. 이렇게 돼서 천주교회가 이 보르네오 섬인지 해서 이쪽 동쪽 이쪽으로 해서 일본에까지 도달하는 그런 일을 수행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선교사들이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몽마르트에서 일곱 명이 서원했다 그랬잖아요. 그 일곱 명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프란시스 사비에르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가서 보도록 하죠. 우리나라 말로는 영어로는 일곱 명 서원한 거고요. 잠깐 서원한 그림 한번 어쨌든 유명한 저 그림이니까 저 일곱 명이 하여튼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충성하겠다고 이제 몽마르트 거기에서 이제 서원한 거고 그 서원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그나시우스 로욜라고 또 한 사람 로욜라만큼 유명한 사람이 사비에르예요.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어로는 프란시스 사비에르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우리 한국말로는 프란치스크 하비에르라고 읽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네이버나 이런 데 가셔서 프란시스 사비에르 이렇게 쳐도 나오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라고 치는 게 스페인식 발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비에르가 어디까지 갔니? 일본까지 간 거예요. 일본까지 조금 이따 저 그림은 보여주시고 그는 또한 일본 보르네오 말라카 해협 등의 이제 모험을 강행한 최초의 천주교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선교사를 연장하려다가 산첸이란 섬에서 중국에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죽게 됐습니다. 가서 보니까 사비에르가 개종하게 만든 천주교 신자가 10만 명이 넘는다. 10만 명이. 그 정도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천주교회를 온 세상에 파급시키려고 노력한 사람, 유럽에서는 로욜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아시아 쪽으로는 사비에르라고 한 사람이 와서 이런 일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그 위에 거 한번 보시죠. 그 위에 그림. 가서 보시면 사비에르가 중국에 갔더니 중국에 본인이 마리아를 이제 선포하러 아기 예수를 이렇게 전하러 갔는데 중국에 갔더니 이미 성모상이 있는 거예요. 이미. 가톨릭 교회를 전하기도 전에 이미 성모상이 있어요. 저 성모상을 가지고 일본으로 규슈에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일본어 가고시마에 이제 도착을 해요. 1549년 8월 15일 날 들어갑니다. 8월 15일 날. 이래서 가고시마 거기에는 사비에르 기념 성당이 지금 커다랗게 이제 지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거 찾아보니 보니까 재미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배경이 뭐냐. 예수회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회.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 뭐 이런 얘기 여러분 들었잖아요. 임진왜란. 그렇죠? 일본 사무라이들에게 서양식 그 당시에 있던 총의 이름이 화승총이라고 15, 16, 17, 18세기까지 사용이 된 이런 총인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저런 총이 없는데 그래서 저런 총을 이 사비에르 이 예수의 선교사들이 일본에게 전달해 주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조선이나 명나라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나라를 너희가 침략을 해서 다 정복하되 종교만은 카톨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달라 이렇게 해서 화승총을 이들에게 이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 1592년부터 1598년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 여러분 이거는 가서 사진을 가서 보니까 KBS 대하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그런 대하드라마가 있었대요. 근데 저 일본 사람들이 침략을 해오면서 제1군단의 이름이 고니시 유키나가 이런 부대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부산의 동네에 이제 상륙을 할 때 그 배를 갖고 왔잖아요. 둥근 원형의 십자가 마크를 새긴 저런 군기 저런 걸 들고 들어오고 그다음에 저 옆에 일본 장수가 있는데 그 십자가 있는 거 보이시죠? 예. 그래서 예수의 이와 같은 그 선교사와 함께 그래서 이 조선시대 임진왜란 할 때 이 사람들이 여기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이 이제 있느냐. 여기 가서 보니까 부대원 전원이 카톨릭 세례를 받은 신자들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군대를 그리스도의 군단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일, 이건 그냥 대하 드라마에 나오는 그 장면 찍은 거예요. 저기 십자가 사건 마크가 왜 나오느냐. 예수의 선교사와 함께 같이 침략을 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게. 자, 이런 일이 있는데 놀라운 일이 또 있어요. 그 다음 장 가서 보시면은 여기 제목이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해서 이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일생을 담은 책을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이 한 일을 적어놓은 거예요. 이 책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홍성사에서 나온 거예요. 홍성사가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100주년 기념기에 이재철 목사가 운영하는 거긴데 거기 뭐라고 썼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 다음에 10만 명을 개종을 시켰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하비에르가 기독교인을 만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위대한 선교사 열전을 여기다가 지금 내놓은 거예요.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 출판사라고 하는 홍성사에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한 일은 마귀의 대리자 역할을 해서 천주교회를 이 땅에 뿌려놓은 그런 일을 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의 전기를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해서 홍성사에서 저렇게 만들어서 저렇게 지금 배포를 하고 있으니 이재철 목사라고 한 사람이 가진 그런 신앙이 무언가를 여러분이 유심히 잘 살펴봐야 된다. 왜 잘잘법 거기 나오는가 이재철 목사가. 잘 여러분이 잘잘법에 나오는 사람 CBS는 완전 좌익인 거 아시잖아요. 거기서 잘잘법에 나오는 뭐 연세대 무슨 교수 뭐 그다음에 청파 무슨 교회 무슨 목사 이거 다 좌익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하고 왜 한 무리가 되어 있는가. 천주교 예, 여러분 요새 다 좌익 세력으로 전락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런 일이 왜 생기는가를 좀 곰곰이 이렇게 좀 생각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열라는 남자들로 구성된 엘리트 군대를 만들어서 전적으로 여기는 아직 100% 교황에게만 충성봉사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전 세계 프로테스탄트를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 이 프로테스탄트 이단들을 제거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단체를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의지를 다 포기하고 오직 교황의 명령에만 우린 순종하겠습니다 해서 14년 동안 시련과 고난의 훈련을 겪어야 그래야 예수의 사자가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그들은 무엇보다 먼저 교황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됐습니다. 근데 예수의 우두머리는 뭐라고 불리냐면 블랙 폽이라고 불려요. 폽, 폽이 교황이라는 얘기인데 검은 교황이라고 불려요. 예수회가 카톨릭의 여러 종파가 많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에는 왜 이렇게 교단이 많고 교파가 많냐? 카톨릭에도 많아요. 예, 교파가 그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쓰는 그와 같은 교파가 프란치 여기 나와 있는 이 예수회인데 예수회의 가장 우두머리를 예, 블랙 폽이라고 불러요. 블랙 폽, 검은 교황. 예, 이렇게 이제 부르면서 군대에서처럼 장군의 칭호를 붙여줬다. 자, 그래서 로열라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우리 모두 상관이 명령할 때는 모든 것이 좋고 올바른 것이라고 이제 확신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예수의 회원이 되면 서약을 해야 돼요. 이 서약은 이미 영어권에서는 다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그런 서약이에요. 자, 어떻게 서약을 해야 되냐? 내 아들아, 지금까지 너는 위선자로 행동하는 것을 배워왔다. 종교개혁자들 사이에서는 동일하게 종교개혁자가 되고 칼빈주의자들 거기로 파고들려가면 칼빈주의자가 되고 개신교도들 사이를 파고들려면 개신교도가 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타인으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심지어 그들의 강단에서 설교도 하고 또 너는 첩자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그들의 환심을 사서 이단을 믿게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어느 계급이든 어떤 인물이든 일반 학교와 대학교에까지 파고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위장 전술을 펴갖고 그들과 같은 생각을 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고 들어가서 맨 마지막에 이거를 뒤집어 엎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서약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로열라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각이 없는 짐승 하나를 주고 주인으로 받아들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너는 그 짐승을 주인과 인도자로 여기고 복종해야 되며 결코 주저해서는 안 된다. 아주 절대 복종. 그래서 이 여기 가서 보면 완전히 그냥 엎드러져 갖고 그래서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그와 같은 서약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 만일 로마 카톨릭 교회가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한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만 된다. 이게 검은데 이거 검잖아요. 이거 흰 거라고 교회가 이야기하면 그럼 이거 희다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럽에서 영국, 영미권에서는 예수회를 뭐라고 표현하냐, 예수 없는 예수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없는 예수회.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로열라라고 하는 사람이 신비한 체험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자기의 신비한 체험을 써놓은 책이 영어로 스피리추얼 엑서사이즈, 지금 제 스페인 말로 저렇게 적혀 있는데 영어로는 스피리추얼 엑서사이즈, 그러니까 뭐예요? 영성훈련이라는 거예요. 이 개신교에서 요새 한다는 그런 영성훈련이라는 게 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카톨릭에서는 이거를 영신훈련이라고 바꿔놨고, 그 다음에 영신훈련이란, 수련이란 저런 책이 카톨릭교에, 여러분 가서 영신수련하고 치면 그런 것처럼 책을 카톨릭에서 나오는 걸 여러분이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2016년 9월 28일에 카톨릭 뉴스에 지금 여기라고 하는 이런 게 있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영신훈련이 뭔가요? 하고 이제 물으니까 영신수련에 대해서 답변을 적어놓은 글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있는 그대로. 영신수련은 로열라의, 예, 이나시오, 아까 얘기한 이나시오가 쓴 피정지침서를 의미한다. 카톨릭 교인들은 며칠 동안 어디 이렇게 가는 걸 피정을 간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이 알파코스니 이런 데 가면은 며칠 동안 이렇게 떠났다가 다시 오는 거,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런 과정, 그게 카톨릭 교회에 이거 이 피정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뜨레스 디아스 뭐 이런 거 하는 게 피정 지침서를 의미합니다. 공식적으로는 1541년에 출간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로열라의 이나시오가 개인적으로 자필 원고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두껍지 않은 책입니다. 자, 이건 유형적인 거고 무형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책 안에서 안내하는 기도 방식, 어떤 특별한 기도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영적인 어떤 무언가 교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훈련 즉 수련을 통해 우리 각자는 하느님의 뜻이 우리를 이끄는 쪽을 깨닫고 따라 나설 수 있게 됩니다. 자, 영신수련이라고 하는 것은 교황 바오로 3세 인준을 계기로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서 영성훈련을 위한 안내서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성 이나시오의 영적 체험이 토대를 이룹니다. 이나시오는 자신의 영적 체험에 성경과 신학과 교회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담아놓았습니다. 영신수련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개념으로서 영신수련은 양심을 성찰하고 묵상하고 관상하며, 여기서 관상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관상기도, contemplative prayer라고 하는, 관상하며 아무것도 안 하고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무로 만든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나 자신을 비우는 거죠. 그 나를 비우면 썸바디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관상기도 한다는 거에 핵심 포인트인데, 그래서 다양한 영적 수행을 실천한 모든 방법을 일컫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묵주기도, 로사를 기도하는 거나 간단히 주님의 기도를 외우는 것도 모두 영신수련의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다. 자, 이 로열라라고 한 사람이 다리를 다쳤다 그랬잖아요. 포탄에 맞아갖고.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하든지 좀 이거 고침을 받기만 하면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열심히 이렇게 금욕하고 고행하고 이러는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카톨릭 교회에서 무려 1500년 이상 지속이 되어 왔어요.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한번 여러분에게 이 신비주의에 대해서 몇 주 좀 시리즈를 좀 이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주후 200년, 300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사막교부라고 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말 그대로 속세를 떠나갖고 조한 데 가서 중들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관상기도를 해야 된다. 모든 걸 다 무아지경 상태에 이르러갖고 이렇게 하면서 사막으로 들어가서 동굴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신비주의 영성체험을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의 집단이 이게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를 공식 명칭이 사막교부입니다. 사막의 교부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중세 신비주의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새 우리 목요 성경 공부에 신비주의와 손잡은 기독교란 이런 책을 가지고 자매님들이 지금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책이 대단히 좋은 책이에요. 이 책의 저자는 미국의 레이 융겐이라는 사람이에요. 레이, R-A-Y, 그 다음에 융겐, Y-U-N-G-E-N 이런 분인데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 책을 한마디로 이렇게 했고 소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날 영적 훈련 운동이란 이름 아래 교회 안으로 스며드는 고대의 신비적 수행들을 이 책에서 다 고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동양 종교의 뿌리를 둔 신비주의가 이 관상기도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토마스 머튼,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 뭐 좀 생각한다는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헨리 나우엔. 헨리 나우엔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헨리 나우엔. 그 다음에 요 근래 관상기도의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한 사람이 리차드 포스터. 이런 등을 거쳐서 최근에 이멀징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다 버리고 신비주의든 이와 같은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지금 미국 내에 지금 붐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이 이머징 교회까지 침투에 들어온 과정을 파노라마식으로 보여주는 이런 책이 신비주의와 손잡은 기독교다. 부흥과 개혁사에서 아주 좋은 저런 책을 내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세 신비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임, 이 사람들은 이거를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얘기해요. 벌써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나오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로렌스 형제라고 한 사람. 예수 전도단 이런 데서 로렌스 형제처럼 하나님의 임재 매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게 지금 감리교회에서는 유기성 목사에게 얘기한 영성일기,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같이 들어야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고, 예수전도단 이런 데서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런 거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하는 이런 일들. 그래서 이 중세 신비주의자들, 저와 여러분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노르위치의 줄리안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아빌레 테레사라고 하는 그런 여자가 있어요. 그 다음 십자가의 요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로열라의 이그나시우스,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 끌레르보의 베르나르, 마담 귀용이라는 여자가 있고, 헨리 나우엔, 로렌스, 수사 로렌스라고 하는 로렌스 형제라고 한 사람, 토마스 라이언, 그 다음에 존 메인, 그 다음에 토마스 키팅이라는 사람도 관상기도에 아주 뭐라 그럴까 기초를 놓은 그런 사람이고, 이거를 꽃을 피운 사람이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 심리 이런 걸 사용해서 관상기도 이런 걸 통해서 나를 비우게 될 때 신비한 체험을 이룰 수 있다는 거, 이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오카는 목사님이 존경한다고 했던 댈러스 윌라드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닉 워렌.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 메시지 성경을 지은 유진 피터슨.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어디 살았냐, 볼티모어라는 도시에, 그 위에 벨레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살았는데, 볼티모어 바로 밑에 거기 워싱턴 거기에 지구촌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동원 목사라고 한 사람이 가까우니까 하영조 목사 등과 함께 유진 피터슨을 찾아가서 만나서, 그래서 유진 피터슨을 이 나라에 도입을 하게 된 거예요. 하영조 목사님의 이런 분이 메시지도 들어오고 또 동시에 유진 피터슨의 신비주의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이 땅에 파급이 되기 시작한 거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온 유럽이 프로테스탄티즘으로 가득 차게 되니까 위협을 느낀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두 가지 대안을 내놨다. 하나가 트렌트 공회. 그래서 트렌트 공회를 통해서 천주교회가 믿는 모든 것을 다 요약을 한 거야. 형식적으로 다 요약을 했어요. 외경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외경을 다 그 안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 성경 52권인 거예요. 우린 구약 성경이. 우린 39권인데 천주교 구약 성경은 51권이고 52권입니다. 그 52권이 구약 성경이라고 확정을 해놓은 게 그게 트렌트 공회예요. 트렌트 공회. 연옥이라든지 성인들의 통공이라든지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라든지 성인들 유골 숭배하는 거, 그렇죠? 뭐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을 확고하게 정립해 놓은 이와 같은 트렌트 공회가 있고, 근데 이건 공예고 특별히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트렌트 공예가 만들어 놓은 그 교리를 천주교가 그대로 지금 지키고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로 중요한 거는 예수회가 등장을 한 거예요. 예수회. 그래서 이냐시오 로열라라고 한 사람이 교황에게 충성 맹세하겠습니다 해서 만든 게 예수회다. 그 예수회가 아까 말씀드린 사비에르 같은 그런 사람은 여기 일본에까지 와서 그래서 일본, 중국, 뭐 인도, 그렇죠. 인도네시아 뭐 등등 이런 모든데 천주교회가 우리 개신교 같으면 1885년에 들어왔다 그러죠. 우리나라에. 그것보다 무려 300년 먼저 이 동양 땅을 완전히 다 이렇게 접수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거 한 단체가 어디냐? 예수회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예수회가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변개하려고 했겠어요? 성경을 변개하려고. 그래서 예수회의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성공의 사제로 지내던 그 다음 그림 가서 보시면 웨스코트하고 이제 호르트라고 한 사람이 결국은 유명한 대학교 교수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 사용해서 1881년에 이 사람들에 의해서 비평본문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맨 마지막은 천주교회가 득세할 수밖에 없어요.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온 바빌론 음녀 체제가 부흥을 하는 때가 맨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현대역본을 사용하려고 하고 그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추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바른 성경을 갖고 그것대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소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는 교회 아니면 성경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천주교에서 발생이 되는 거다.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개신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개신교가 어디서 나왔어요? 천주교에서 나온 거잖아요. 뿌리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늘 하면 어때요? 칼빈 그 다음에 어거스틴 이게 다 우리 조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 이런 데서 올바른 걸 정립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다만 미국 같은 교회는 미국에는 침례교회가 대세잖아요. 침례교회는 프로테스탄트에서 나온 게 아니고 유대교 처음부터 해서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걸 그대로 지켜오는 그러한 무리가 침례교회입니다. 그래서 반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트렌트 공회를 열고 그 다음에 예수가 없는 예수회를 만들어서 온 세상의 학문 그 다음에 대학을 지배하는 그런 일이 로열라의 예수에 의해서 생겨나게 됐다. 그래서 전 세계 지금 로열라 대학이 얼마나 많아요. 이 예수회가 세운 그런 그 대학들이 말 그대로 뭐 지성인이라고 한 사람들의 이 뇌를 지배하는 그런 구조로 온 세상 교육이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경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예수회는 영국을 지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영국으로 깊숙이 이제 파고 들어가고 그래서 웨스코트하고 호르트 한 200년 동안 영국을 구워 삶아갔고 그래서 웨스코트 호르트 이 시대가 이제 되면서 비평본문이 이제 나오고 그러면서 영국의 개혁성경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회가 실제로 어떤 일들을 했고 또 킹제임스 성경과 관련해서는 예수회가 어떤 일들을 했나 이런 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